자, 오늘 로마서 강의 3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이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로마서 외에 다른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가서 보셔도 공통적인 것이 그 안에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될 때 그 서신서의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너희가 이제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의 뒷부분은 항상 그렇게 된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 사니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앞부분은 구원에 대한 거고 뒷부분 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경륜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영화, 여기까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8장 끝부분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우주 공간 전체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해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또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각종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구원, 그 다음에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또 성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에 어떤 거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시고,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서신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리적인 그런 그 내용,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이런 구원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미 11장으로 끝이 났고, 이제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설명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그게 무슨 얘기야?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하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되고 이제 영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개인생활, 교회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형제들아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을 힘입어서 그걸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근데 거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간청하노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청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 율법은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그 율법의 그 직무는 명령을 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정죄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면 심지어 목사라도 성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좀 하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해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 막 내리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으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간청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죠? 예, 이렇게 너희가 이걸 들으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독재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독재하면 그 교회 가지 마라. 목사가 일단 독재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목사가 일단 1인 독재로 나가서 말 안 듣고 혼자 머리 꼿꼿이 이제 세우고 다니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아무리 뭐 진리를 가르치고 뭐 킹제임스다 해서 소용이 없어요. 킹잼 성경에 올바로 들어가면 목사가 1인 독재하고 머리 꼿꼿이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의 심정처럼 간청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간청한다.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고 누르고 짓누르면 그런 그 교회나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그러면 간청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목회의 그런 지표를 항상 고린도후서 1장 24절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우린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제가 이번에 김문수 목사님을 이제 포항으로 이제 보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렸어요. 내 목회 그래도 어느 면에서 선배고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 말씀만 늘 기억해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왜 그래요? 너희는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면 성공할 겁니다. 예. 그럼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가 되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뭐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눌러갖고 독재해갖고 20만 명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하여튼 뭐 지도자가 돼서 뭘 하게 될 때는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드려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드려라. 드려라고 하는 말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옆에다 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 옆에다 우리 몸을 자꾸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이 우리 몸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몸과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다 자꾸 가져다 두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이 해주세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 드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희생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물. 구약시대에는 이 희생제물을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만이 드렸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예물이 구약시대의 것은 다 죽인 걸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인 걸 가져다 드렸는데 이 신약시대는 더 이상 오늘 여러분 양이나 염소 끌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교회 오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구약시대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성전에서 완전히 찢어져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모든 것 이런 그 이 예표가 됐던 그런 것들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36년,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에 억압받고 살다가 8월 15일 날 해방됐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시대가 열린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억압과 죽어있는 그 희생물 들이던 그런 시대에서 휘장이 갈라져 내림으로 더 이상 죽어 있는 그런 그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오던 그런 시대는 아예 종말을 고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그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희생물이냐? 거룩한 희생물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물론 깨끗한 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다라고 한 얘기는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몸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어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강해 설교나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이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 깨달았으면 아 정말 성경 제대로 잘 보셨구나. 정말 잘 보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그냥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서 죄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절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와서 자꾸 쿡쿡 찌르는데 아 어떻게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저는 반대 길로 가겠습니까?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그 거룩함의 그 척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정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온전히 우리 몸을 나를 위한 용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용도로 완전히 구분해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acceptable하다 하나님이 받아주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희생물로 드려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맞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형벌 내가 당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고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걸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가 되어주셔서 그 순간에 죄덩어리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까지 이제 하신 그런 주님이 되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이 그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섬김이다. 예배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예,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봉사. 이 서비스에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라고 이제 서비스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예배도 서비스의 일종이지만 그냥 원래 의미가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논리적으로 너무나 마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옆으로 자꾸 가져다 두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거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을 가끔씩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옆으로 자꾸 갖다 붙이는 그와 같은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명령이 나와요.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둘째,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고 나니까 이번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가지 명령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나와. 이 세상. 성경에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럴 때 나오는 세상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의미의 이 세상 여기에 동화되지 말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전체 시스템을 성경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제 17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의 그 세상 그런 그 세상과는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가 동화가 된다는 영어로 가서 보면 conform으로 돼 있어. C-O-N, form 아시죠? F-O-R-M. 그래서 형태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conform. 그러니까 세상이 나가는 그런 방향,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가 그 세상과 형태가 똑같이 돼서 나가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화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세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연어 이야기를 하죠. 연어가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스르고 심지어 폭포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는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동화가 안 되려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transform으로 돼 있어요. form, F-O-R-L. form이 transform, 이게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 반대쪽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변화를 받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받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갔다가 너무나 예수님의 그 영광이 놀라우니까 예수님 여기다 장막 셋을 짓고 그냥 저희하고 좀 같이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성경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산상 가기 전하고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단어가 쓰이면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내적인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변화를 받아 그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를 입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transform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의 transfor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요. 요한 1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그 틀에다가 밀가루 붓고 그 다음에 팥 넣고 이러면 나중에 붕어빵이 딱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형상. 알겠죠?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육신 잃고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림을 가서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근데 내 안에 지금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나가 있는데 세상이 자꾸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해갖고 이 세상이 자기하고 똑같이 되자고 하면서 자꾸 압력을 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conform. form이 똑같이 되게 하자. 너하고 나하고 form이 똑같이 형태가 똑같이 되게 하자고 세상이 자꾸 나를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밀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폼이 똑같이 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트랜스폼을 하는, 여러분 트랜스포머 아시죠? 아, 애들 갖고 노는 거 장난감 이름이 트랜스포머잖아요. 그 형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유자재로 바뀌듯이 세상이 나를 눌러서 세상의 형태로 자꾸 만들려고 할 때 NO!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형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해서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물론 내가 하는 거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성령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화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자꾸 이거 아니라 그러고 이거 제대로 나가라 그러고 자꾸 인도해 줄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거기에 순종하며 내가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성화되는 그 과정에도 적용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알겠죠? 근데 1차적인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러면 성화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거룩해 보이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마더 테레사가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생각, 여기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마인드. 예. 이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어디서 오냐? 이 책에서 오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경건서적을 자꾸 읽을 때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의 선진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생각을 자꾸 해야지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0점 그런 정도 하여튼 100점 만점 60점 겨우 통과한 거 그거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 그러고 책을 수십 권 사다 놓고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영적 비전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일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알아야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합치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를 쓰는 거는 여러분 뭘 통해서 와요? 책을 통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알수록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구원 상실교리,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러고 구원받고도 평생 동안 이 속박에 갇혀 사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입증한다고 하는 말은 시험에서 찾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야, 이거 입증하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꿈에서 뭔가 계시로 예언기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입증하는 게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요게 되는 사람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거 그걸 내가 하길 원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언기도 통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그런 모든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그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 얘기 나오니까 벌써 아 이게 예언기도 꿈, 뭐 이거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5권인가 책을 갖고 왔어요. 책의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사람이 지은 사람은 피터 블룸필드 이렇게 돼 있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을 많은 걸 봤는데 그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은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요. 야 이걸 읽으면 아 진짜 되겠구나. 네, 아주 자세하게 얘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얘가 여기서 발췌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메일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뭐 로그인하면 하나님이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비밀번호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 보내주면 이제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 요구에 대한 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뜻을 알려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렇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 기도를 가야 되고, 또 용한 점쟁이들 만나서 안수 기도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거쳐서 영험한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영빨이 좋은 그런 사람을 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평생토록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어요. 넥타이 이거 하고 왔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침마다 신발 신을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터지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 하고 늘 이거 파란 거 입는 거니까 이거 입고 온 거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찾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옷도 있고 직업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책도 있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 직통기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꿈을 꿀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찾아다니다가 평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관점이 뭐고 그 다음에 올바른 관점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관점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하나뿐이 없어.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란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하나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꿈도 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영험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일로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가지 일만 나한테 요 의사결정할 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게 단 한 사람의 배우자가 내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찾는 게임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내정되어 있는 건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 찾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럼 그냥 눈이 시뻘겋게 돼서 이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하다 보면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결혼, 직업 뭐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일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 찾느라고 일생을 허비하는 이와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침에 신발 신을 때마다, 아침 식사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성경을 읽을까, 휴가지를 어디로 정할까, 그 다음 자가용으로 가냐, 버스로 가냐, 걸어서 가냐, 그렇죠? 이런 모든 거에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깨끗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호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적인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안해요. 이렇게 종교적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인도를 안 합니다. 오늘 지하철 타고 가라. 그리고 오늘 신발은 파란 거 신고 가라. 하나님 그런 일 안 합니다. 아시겠죠? 배우자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 맞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런 얘기 붙이면 아, 이 사람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래도 100%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평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평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계시되어 알려진 뜻이 있고 계시되지 않은 뜻이 있어요. 계시되어 알려진 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좋아한다, 저건 싫어한다, 이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덕적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마땅히 일어나야 돼요. 이거 다 알려져 있는 거. 이게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숨겨진 뜻은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드러난 뜻은 성경 66권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실히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예. 그럼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작정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시죠? 그 아시는 걸 청산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만 알 수 있지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가 A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일 오후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그 전에 알려고 하면 그게 불신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비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십억 개의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가서 보니까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 알려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 행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 이걸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 A를 배우자로 취하든 B를 배우자로 취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뜻은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미리 알았다 그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건 못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죄와 실수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느냐?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어긋나는 일 한 것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알지는 못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지어놓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이 완벽한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근데 특히 이 이브에게 그런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특히 우리 자매들이 많이 찾습니다. 남자들 가서 수영하고, 지금 아담 같으면 수영하고 놀다가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많은 과일이 있는데 사과를 먹어야 하나님의 뜻인가? 바나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뜻인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바나나입니까? 사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수영 갔다 이제 돌아오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 당신이 한번 좀 물어보시오. 그래서 아담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안 해 줘요. 하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백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동산에 나는 나무의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뭔 먹지 말라 그래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거 명백한 하나님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뭘 먹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브에게는 이제 그래서 사과를 따왔어요. 사과를 먹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이브에게 또 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인가 또 생각이, 이걸 갈아 먹어야 되나, 애플 파이를 만들어 먹어야 되나,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걸 먹다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브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금지된 열매 이외에는, 그렇죠?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먹어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폭넓은 선택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신 성경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선택해도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브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거 할 때마다 하나의 완벽한 뜻, 그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결정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상식과 이성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 안에 찍혀있는 조그만 점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가 가능한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런 한강과 같다는 거예요. 강과 같은 거의 폭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가능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그 대안적 선택들이 이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만 위배가 되지 않으면 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진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여기로 가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한 채 나아갔다 그랬어요. 뭘로? 믿음으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은 폭넓은 자유보다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100가지 정해주고 그것만 하면, 목사가 그것만 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렇죠?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개 아니라 1000개, 만개, 억개의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얼마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성형수술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거 눈꺼풀이, 이게 쌍꺼풀이, 쌍꺼풀이 앉아갖고 이게 성형수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건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쌍꺼풀 하나 이렇게 해서 저기 뭐 칼로다가 이렇게 쌍꺼풀 하나 한 게 그게 무슨 큰일 저질렀어요? 죄악 저질렀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얼굴을 고치는 게 평생 동안 지속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맞습니까? 아 이거 뭐 이거 칼로다가 하나 이렇게 했는데 죽을 몸 여기다 그만하고 갖고 쌍꺼풀해서 예쁘게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예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상식과 이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아 여기에 그게 위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썩어 죽을 몸인데 아 이거 내가 조금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예, 저도 우리 집사람 여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가운데가 이렇게 이틀로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필러를 하나 맞아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가서 필러를 맞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가운데 이게 없어지니까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게 돼서 뭐 하나님의 뜻 어긴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서 필러 30만 원이니까 얼마 주고 요거 한 대 맞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한 게. 그랬더니 인상이 좋아졌다 그래. 아,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뭐가?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 찾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드러난 뜻을 알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요. 예, 내게 비전이 생겼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문제를 두셨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 이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래갖고 제가 인도를 받아서 이 아내를 여기 선택하게 됐다.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너무 좋아서 반해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예, 그대로 해서 내가 선택의 조건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내가 결혼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뜻되고 뭐 성령의 인도가 있고 밤새 기도하고 귀에 들리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아직 애기구나. 예? 아직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메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안 주세요. 전도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 예, 전도서 11장 예, 제가 6절만 읽겠습니다.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이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모르는 영역에 속한 걸 자꾸 뜻을 구하면 그게 뭐야? 불신행위고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확실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 암만 얘기해줘도 그 사람 예, 그거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글쎄 오늘 아침에 내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이걸 죽여놔야지 옆에 평생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 이런 사람 하나 옆에 붙으면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들었어요? 여기에 들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 이거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